VOA 세계 뉴스입니다. 오는 25일부터 나흘 동안 일본을 국빈 방문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본 현지에서 매우 흥미로운 발표를 할 것이라고 미 행정부 고위 관계자가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미일 무역 합의를 내놓는 것이냐는 질문에 이번 방문은 무역에 초점을 두는 게 아니라 새로운 레이와 시대를 기념하는 일정이라고 어제 전화회견에서 설명했습니다. 일본은 이달 나루히토 새 천황 즉위와 함께 레이와 연호를 시행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레이와 시대 일본의 첫 국빈으로서 미국과 일본의 동맹이 어느 때보다 강함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방문 일정을 진행할 것이라고 이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 도착 다음 날인 26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만나 환담하고 스모 경기를 함께 관람할 예정입니다. 이튿날 나루히토 일본 천황과 황후를 만난 뒤 아베 총리와 공식 정상회담을 진행합니다. 회담 의제에 대해 미국 정부 관계자는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구상의 기반을 공유하는 가운데 안보와 번영, 규칙에 입각한 국제질서를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일본 언론은 이번 미일 정상회담의 핵심 안건으로 양국 간 새 무역협정 체결을 꼽으면서 일본인 납북자 문제 등에 대해서도 정상 간 의견을 나눌 것으로 관측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지난 21일 워싱턴에서 열린 무역협상 실무협의에서 농산물 시장을 개방하라고 일본 측에 거듭 요구했습니다. 미국은 평화와 인간의 존엄성, 민주주의가 확산하고 기본권과 자유가 보장되는 통일 한국의 꿈을 지지한다고 조지 W. 부시 전 미국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한국을 방문한 부시 전 대통령은 오늘 경상남도 김해 봉화마을에서 열린 노무현 전 한국 대통령 10주기 추도식에서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부시 전 대통령은 자신의 재임 기간 대한민국은 테러와의 전쟁에 참여해준 중요한 동맹국이었다면서 미국은 이라크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전쟁에 한국이 기여한 점을 잊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부시 전 대통령은 또한 자신과 노무현 전 대통령은 기념비적인 새 자유무역협정을 협상하고 체결했다고 강조하고 양국은 최대 교역국들로서 서로에 크게 의지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당시 미국 정부는 한국을 비자 면제 프로그램에 포함시켰고 주요 20개국 G20에도 합류시켰다고도 소개했습니다. 이어서 부시 전 대통령은 한국의 인권에 대한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전이 경계선을 넘어 북한까지 전달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부시 전 대통령은 이날 추도식에 앞서 청와대를 방문, 문재인 한국 대통령을 면담했습니다. 국제적으로 생산과 사용이 금지된 프레온가스 CFC-11이 중국에서 매년 수천 톤씩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CFC-11 가스는 오존층을 파괴해서 지구 생태계를 교란하는 물질입니다. 미국 매사추세츠 공과대학과 영국 브리스톨대, 한국의 경북대학교 연구팀은 이 같은 사실을 공동 확인해 학술 전문지 네이처 오늘자에 게재했습니다. 연구팀은 산둥성과 허베이성 등 중국 동부 지역에서 2013년 이후 연간 7,000톤의 CFC-11 가스가 배출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중국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전 세계 CFC-11 가스 배출 증가분의 40%에서 60%까지 책임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1987년 몬트리올 의정서 체결을 시작으로 선진국들 사이에서는 CFC-11 감축 움직임이 일어났습니다. 1989년 의정서 발효에 따라서 1990년대 중반부터 대기 중 CFC-11 가스 농도가 지속적으로 감소했고 2010년을 기점으로 중국을 포함한 개발도상국에서도 생산과 사용이 전면 금지됐습니다. 미 해군 함정 두 척이 중국과 타이완 사이에 있는 타이완 해협을 통과했다고 미군 당국이 오늘 밝혔습니다. 미 7함대 대변인 클레이도스 중령은 자유로운 공역 통행을 보장한 국제법에 의거해서 미사일 장착 구축함인 프레블함과 군용 유조선 월터 S. 딜함이 황행의 자유 작전을 수행했다고 말했습니다. 도스 대변인은 이번 작전이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에 대한 미국의 약속을 보여준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이라는 말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의 아시아 정책 기조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지금까지 BOA 세계뉴스 들으셨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 투데이 3부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 진행의 도성민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대북 금융 제재를 주도하고 있는 미국 재무장관이 북한의 돈 세탁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We're very focused on money transfer items. We're focused on people doing money laundering.
북한이 미국의 선박 압류에 대해 거듭 항의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 국무부는 북한과의 협상에 열려있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미국 국무부 고위관리가 북한의 선박 간 환적 단속을 미국의 중요한 우선순위로 꼽았습니다. 내일 북한 지역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5도에서 16도, 낮 최고기온은 18도에서 3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가 0.5에서 1m, 서해 앞바다도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대북 금융 제재를 주도하고 있는 스티브 무누신 미국 재무장관이 북한의 돈 세탁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강력한 제재가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이끌었다며 제재를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오택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우신 장관은 미국이 북한의 자금 송금과 돈 세탁 부문에 매우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We're very focused on money transfer items. We're focused on people doing money laundering.
문우신 장관은 22일 미 하원 금융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대북 금융 제재 강화 방안을 묻는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최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북한 등 23개국을 돈 세탁과 테러 자금에 취약한 나라라고 밝힌 바 있는데 미국 역시 북한의 돈 세탁 문제를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음을 나타낸 겁니다. 문우신 장관은 이를 위해 정보 당국과 긴밀히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Working very closely with the intelligence community on declassifying certain information and enhancing the UN sanctions with our specific sanctions against people who are trying to use the financial system.
특정 정보에 대한 기밀을 해제하고 미국의 금융 시스템을 사용하려는 사람들에 대한 독자 제재를 통해 UN 제재를 강화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미북 핵 협상 교착 국면 속에서 재무부의 역할을 묻는 질문도 나왔습니다.
As talks with the North Koreans stall and North Korea demonstrates its increasing aggression, what specific measures can we expect to come from Treasury, sir?
문우신 장관은 이번에도 제재를 해법으로 제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유엔 대북 제재뿐만 아니라 미국의 독자적 대북 제재를 지속하는 노력을 펼쳐왔는데 이것이 북핵 협상의 매우 중요한 요소였다는 설명입니다. 이어 대북 제재는 김정은 위원장을 협상 테이블로 이끌었다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하며 제재를 계속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오택성입니다.
미국 국무부 고위관리가 북한의 선박 간 환적 단속을 미국의 중요한 우선순위로 꼽았습니다. 북한이 위험하고 비효율적인 환적에 매달리는 것은 그만큼 다른 현금 확보 수단이 차단됐다는 긍정적인 신호라고 평가했습니다. 김카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북한과의 협상에 열려있다는 입장을 다시 밝혔습니다. 모건 오테이거스 국무부 대변인은 20일 브리핑에서 미국이 협상 재개를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일부 상황들에 실망했다고 말했지만 미국이 북한과 협상에 열려있다는 점도 매우 분명히 밝혔다고 답했습니다. 오테이거스 대변인은 폼페오 국무장관 또한 미국이 북한과 협상에 열려있다고 분명히 밝혔다며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약속을 최소한 6번 했다는 점을 폼페오 장관이 언급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과 폼페오 장관 모두 북한이 약속한 길로 계속 나아간다면 매우 밝은 미래를 갖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오테이거스 대변인은 북한 문제가 가장 중요한 국가 안보 문제임에 틀림이 없고 북한과 협상은 계속 진행 중이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미국 국무부 고위관리가 북한의 선박 간 환적 단속을 미국의 중요한 우선순위로 꼽았습니다. 북한이 위험하고 비효율적인 환적에 매달리는 것은 그만큼 다른 현금 확보 수단이 차단됐다는 긍정적인 신호라고 평가했습니다. 김카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국은 북한의 선박 간 환적 시도를 최대한 어렵고 비싸고 위험하게 만들고 있다고 크리스토퍼 포드 국무부 국제안보 비확산 담당 차관보가 밝혔습니다. 포드 차관보는 최근 워싱턴에서 열린 한 세미나에 참석해 북한의 불법 해상 활동에 대한 미국의 단속 노력을 묻는 VOA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특히 선박간 환적 단속을 미국 정부의 대단한 우선순위로 규정하고 미국은 이 사안을 다루는 정교한 조직을 갖추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미국은 전 세계에서 불법 환적을 저지르는 범인을 쫓고 있고 이런 행위를 중단시키려고 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다만 이 같은 활동은 어렵고 항상 성공하는 것은 아니라며 모두가 항상 미국과 협력하는 것은 아니고 여전히 많은 선박들이 환적을 시도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포드 차관보는 그러나 이런 노력이 중대한 영향을 주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애초에 이처럼 비효율적이고 위험한 환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큰 진전을 이뤘다는 신호라고 평가했습니다. 아울러 우리가 북한의 선박관 환적을 우려한다는 사실 역시 북한의 평범하고 보다 효과적인 현금 확보 수단을 차단했다는 긍정적인 신호이기도 하다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VOA 뉴스 김칸입니다.
미 하원 세출위원회가 북한에 불법 억류된 미국인 관련 비용을 미 정부가 지불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를 2020 회계연도 국무부 지출 예산안에 포함시켰습니다. 지난 2017년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원비어 석방 당시 북한 측이 요구한 의료비 청구서에 미국이 서명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른바 원비어 몸값 논란이 제기된 가운데 나와서 주목됩니다. 이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하원 세출위원회가 564억 달러 규모의 새 회계연도 국무지출 예산 최종안을 20일 공개했습니다. 국무부 활동 관련 예산과 지출 부분을 명시했는데 새 회계연도에도 북한에 대한 경제원조 등 미 정부에 의한 직접적인 재정 지원을 일절 금지했습니다. 그런데 최종안에는 북한에 불법 억류된 미국인과 연관된 비용을 미 정부가 북한에 지불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추가됐습니다. 하원 세출위는 지출 예산 최종안에 첨부한 보고서에서 대북 지원 예산 지출 금지 조항은 북한에 불법 억류된 미국인과 관련된 비용을 북한 정부에 지불하거나 상환하는 데도 적용된다고 명시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에 억류된 미국인 석방을 대가로 북한 측에 어떤 명목으로든 비용을 지불하는 것을 의회가 예산을 통해 막겠다는 겁니다. 미 의회가 예산안에 북한 억류 미국인과 관련해 이런 강력한 조치를 추진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특히 이번 조치는 지난 2017년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원비어 석방 당시 북한 측이 내민 200만 달러 의료비 청구서에 미국 측이 서명한 사실이 최근 알려지며 이른바 원비어 몸값 논란이 제기된 가운데 나와 주목됩니다. 하원 세출위는 새 회계연도에도 북한 관련 지출 예산을 인권 증진 활동에만 국한했으며 특히 중국과 아시아 국가에 있는 탈북자 보호 활동 등 탈북 난민 지원에 지출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또 북한의 사이버 공격 역량에 물질적으로 기여하는 거래에 상당 부분 관여한 것으로 판단되는 해외 정부에 미 정부의 원조를 금지시켰습니다. 이외에도 국무부 북한인권특사가 다양한 매체를 통한 재미 이상가족 상봉 방안을 한국 정부 관계자들과 논의할 것을 장려한다는 내용을 예산안 첨부 보고서에 포함시켰습니다. 하원 지출 예산안은 상하원 조정 합의를 각각 거쳐야 하며 상원 세출위는 초안을 아직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핵시설 개수를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은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제안이 턱없이 부족하며 훨씬 광범위한 프로그램이 포함돼야 한다는 뜻이라고 미국의 전직 외교당국자들이 분석했습니다. 다만 첩보에 해당되는 내용을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것은 부적절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알렉산더 버시바오 전 주한미국 대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핵시설의 구체적인 숫자를 언급한 것은 하노이에서 북한이 내놓은 비핵화 제안이 그만큼 부족했다는 것을 다시 언급한 것이라고 풀이했습니다.
He's not given up on further negotiations with Kim Jong-un. So I think it was more of a holding action. He was simply restating that what was being offered in Hanoi was insufficient in terms of denuclearization.
버시바우 전 대사는 21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과의 협상을 포기한 게 아니라 행동을 보류한 것이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셉 디트라니 전 6자회담 미국 측 차석 대표는 대통령이 직접 북한 핵시설 개수를 언급한 것을 매우 이례적인 일로 평가하면서 완전한 비핵화의 범위에는 우라늄 농축 등이 이루어지는 핵시설에서부터 미사일 기술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프로그램이 포함된다는 뜻이라고 진단했습니다.
It's obvious that North Korea has more than Yongbyon, right? So, I mean, I'm not sure what size he was talking about, but I we'll just have to assume it's these are uranium enrichment sites and long-range rocket facilities. The complete denuclearization includes
결국 미국의 비핵화 해법은 빅딜이자 완전한 비핵화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준 발언이었다는 설명입니다.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차관보는 그러나 북한이 영변 외에 추가 시설을 갖고 있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며 구체적 숫자가 거론된 것이 향후 협상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다만 북한이 폐쇄해야 할 시설의 숫자를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은 첩보와 정보의 차이점을 구분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부적절한 행동이었다고 비판했습니다.
First time. That a number has been put out there, and again, this speaks to the fact that I don't think President Trump knows the difference between intelligence and information.
토마스 컨트리맨 전 국무부 차관 대행은 미정보 당국이 북한의 핵시설 위치는 물론 영변 외에 그런 시설이 더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The U.S. intelligence community knows pretty well where there are. Sites related to the nuclear facilities, and there are more than just Yongbyon.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이 새로운 사실을 폭로한 것은 아니며 미북 간 교착 상태 속에서 북한에 보다 진지한 조치와 투명성을 요구하기 위한 발언이라고 컨트리맨 전 차관 대행은 분석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관심이 줄어들고 있는 조짐이 나타나서 주목됩니다. 북한이 협상 재개 적극성을 보이지 않으면 현재의 교착 상태를 해소하기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한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대북 협상에 대한 미국의 관심이 줄고 있다. 어떤 징표들이 있습니까?
예, 우선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에서 북한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아, 네.
이런 현상은 하노이 회담 이후 뚜렷한데요. 월 한두 건에 그치고 있습니다.
네네.
지난해 한때 하루가 멀다고 북한에 관한 글을 올렸던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그렇군요.
북한 문제에 관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도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행정부 고위 당국자들과 의회 의원들의 북한 관련 발언 그리고 언론들의 북한 관련 보도도 크게 줄었습니다.
네, 크게 달라졌는데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예, 북한보다 더 시급한 현안이 생긴 게 주된 이유입니다.
예.
대외 정책 면에서는 이란과의 고조되는 긴장 상태와 갈수록 격화되는 중국과의 무역 분쟁 그리고 미국에 불리하게 전개되고 있는 베네수엘라 사태가 있습니다. 모두가 내년 대선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현안들이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최우선 정책 과제로 다룰 수밖에 없는 일들입니다.
네. 미국의 국내 정치 상황도 녹록지가 않은 모습이죠?
그렇습니다. 대선이 다가오면서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정치 공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네네.
특히 2년 가까이 계속되어 온 로버트 뮬러 특검의 러시아 스캔들 수사 결과가 발표된 이후에도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공격을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아예 탄핵을 거론하는 상황입니다.
네.
당연히 트럼프 대통령의 관심은 온통 이 문제에 쏠려 있고요. 트위터 글은 대부분 이에 대한 대응으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네. 뭐 외부적 요인도 있겠습니다만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 자체에 대한 피로감이 쌓여있는 그런 영향도 있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북한의 비핵화는 지난해 6월에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 1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렇다 할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
미북 양측의 비핵화에 대한 입장차가 워낙 큰 데다 어느 쪽도 먼저 선제 조치를 취할 의사를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일각에서는 북한의 비핵화는 장기 과제로 다뤄져야 할 사안이라는 주장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도 북한 비핵화를 장기 과제로 여기고 있는 건가요?
아직은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그보다는 자신의 임기 중 북한의 비핵화를 상당 정도 진척시킬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이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과의 신뢰관계를 강조하면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도 유연하게 대응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 상황 관리에 관심을 두고 있다는 관측도 있습니다. 적극적인 비핵화 협상보다는 자신이 성과로 내세우고 있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시험 중단이 유지되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 미국과 북한의 비핵화 협상은 사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심 자체가 핵심 동력인데요. 관심이 수그러들면 협상도 탄력받기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심이 미북 협상의 핵심적이면서 사실상 유일한 동력이 된 이유가 있습니다.
네.
북한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담판을 통한 문제 해결에만 매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북한은 미국 측 협상 책임자인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과 존 볼튼 백악관 보좌관을 강하게 불신하면서 폼페오 장관을 협상 대표에서 교체할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스티븐 비건 대북정책 특별대표의 실무협상 제안에는 아예 응답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네. 북한이 이렇게 호응하지 않으면 비핵화 협상 체계는 어려운 거 아닌가요?
예, 미국의 관심이 줄어든 상황에서는 북한이 협상 재개에 적극 호응해야 그나마 교착 상태가 해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예.
하지만 북한은 미국의 입장 변화를 요구할 뿐 자신들의 주장을 완화할 조짐은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최근 북한의 두 차례 발사체 발사와 유엔의 대북 결의를 위반한 북한 선박에 대한 미국의 압류 조치로 상황은 점차 악화되는 양상입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교착 상태가 장기화할 가능성이 커가고 있는 겁니다.
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한 기자였습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 국가들이 자국의 이해에 따라서 북한의 위협을 다르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도는 북한과 파키스탄의 핵협력을 또 일본은 단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한 우려가 무시당할까 우려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김카니 기자가 보도합니다.
탄디 마단 브루킹스 연구소 인도 프로젝트 국장은 인도가 북한에 의한 핵 확산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They believe that the Pakistani nuclear missile program there's a lot of interaction.
마단 국장은 22일 영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 IISS 워싱턴 사무소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 안보 포럼에 참석해 인도는 파키스탄과 북한 간 핵 미사일 교류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인도는 북한의 주요 교역국 중 하나지만 북한 비핵화를 위해 미국의 대북 제재 정책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사사카와 평화재단 미국 지부의 아키모토 사토히로 회장 역시 최근 단거리 미사일 발사 등 북한의 행보가 걱정스럽다고 말했습니다.
There is a worry that Japanese issue of concern of short-term missile or has will be ignored.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에 대한 일본의 우려가 무시당하지 않을까 많은 우려가 있었다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최근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과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이 북한 비핵화 달성을 위해 양국이 긴밀히 공조할 것이라는 입장을 최근 재확인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When the cabinet secretary Suga was in town just about two or three weeks ago, he basically said that.
스가 관방장관이 미국을 방문했을 때 미국과 일본은 북한 문제와 관련해 완전히 같은 페이지에 있다고 밝혔다는 설명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날 북한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안정을 해치는 행동을 중단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한편 인도와 일본은 이달 초 남중국해에서 미국과 함께 해상훈련을 하는 등 동맹관계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다음 달 일본에서 열리는 G20에서도 회원국인 인도와 일본은 미국과 비핵화 공조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VOA 뉴스 김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달 25일에서 28일 사이 일본을 방문하는 중 영내 공격 위협을 억제하는 데 있어 동맹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할 것이라고 미 행정부 고위 관리가 밝혔습니다. 이 관리는 20일 트럼프 대통령의 방일 일정과 의제를 설명하는 전화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주일 미군 기지를 방문해 미일 동맹의 힘 등을 주제로 연설할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한 이번 방문의 결과로 안보와 무역 문제에 관해 발표할 게 있느냐는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매우 흥미로운 발표를 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이어 미일 동맹은 인도 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보의 주춧돌이며 미국과 일본은 자유롭고 열려있는 인도 태평양을 위한 이상을 공유하고 이런 동맹관계는 안보와 번영, 규범에 기초한 세계를 만드는 토대라고 평가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미일 정상이 최근 한 달 새 두 번째 만나는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달 일본 오사카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 G20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것을 고려하면 짧은 기간 동안 세 번의 교차 방문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이후 두 정상이 40차례 넘게 만났다며 만남의 횟수와 중요성 면에서 전례 없는 일이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북한이 하노이 미국 정상회담에서 미국 실무진을 배제한 채 트럼프 대통령에게만 핵 프로그램 정보를 건네려고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오직 트럼프 대통령과의 거래를 통해서만 합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믿었다는 주장입니다. 김동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영변 핵시설 폐기의 대가로 일부 대북제재 해제를 요구한 북한. 하지만 영변 핵시설의 구체적 정보는 트럼프 대통령에게만 전달하려고 했다고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밝혔습니다.
What I heard about the Yongbyon proposal is that they did not provide details and wanted only to give the details.
6자회담 미국 측 수석대표를 지낸 힐 전 차관보는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북한은 스티븐 비건 대북정책특별대표 등에게는 어떤 세부 정보도 주려고 하지 않았으며 오직 트럼프 대통령에게만 이를 건네려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와 직접 거래해야 합의 가능성이 높다는 게 북한 측 판단이었다는 겁니다.
That the North Koreans really would not give any details to Steve Biegun.
힐 전 차관보는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정상 간 대화에 끼어들어 트럼프 대통령에게 귓속말을 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곧바로 좀 더 부정적으로 바뀌곤 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이 때문에 폼페이오 장관이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을 변화시킨 것으로 느낀 것 같다는 설명입니다.
Apparently Pompeo during in Hanoi he would interrupt and whisper to Trump and then Trump would say something more negative than he said.
이어 하노이 회담이 합의 없이 끝난 뒤 북한이 폼페이오 장관의 교체를 요구한 것은 이런 정황을 반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 부차관보도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실제로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는데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There's no question about that. The North Korean team essentially declined to engage with the U.S. side in any serious fashion.
북한 협상팀은 미국 측과 어떤 형태의 진지한 논의를 나누는 것도 근본적으로 거부했고 자신들의 지도자가 도착하면 정상끼리 모든 것을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는 겁니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조정관은 트럼프 대통령과 직접 거래하면 자신의 제안대로 합의할 수 있을 것으로 믿은 김정은의 셈법은 결국 오판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Absolutely. No question about it. Kim Jong-un calculated.
그러면서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에 대해 오판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덧붙였습니다. VOA 뉴스 김동윤입니다.
조지 부시 전 미국 대통령이 노무현 전 한국 대통령 서거 10주기 추도식에 참석했습니다. 부시 전 대통령은 직접 그린 노 전 대통령 초상화를 유가족에게 전달했고 한국 인권에 대한 노 전 대통령의 비전이 국경을 넘어 북한까지 전달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이현철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부시 전 대통령은 23일 경상남도 봉화에서 열린 추도식에서 추모사를 통해 노 전 대통령의 삶을 함께 추모할 수 있게 돼 큰 영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추도식에 앞서 유가족을 만난 자리에서 자신이 최근에 그린 노 전 대통령의 초상화를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As I painted President No, I thought about his commitment to human rights. I painted a kind.
부시 전 대통령은 노 전 대통령을 그릴 때 인권에 헌신한 노 전 대통령을 생각했다며 친절하고 따뜻하며 모든 국민의 기본권을 존중한 사람을 그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인권에 대한 노 전 대통령의 비전이 국경을 넘어 북한까지 전달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부시 전 대통령은 미국은 한반도의 통일을 지지한다고 말했습니다.
The United States supports the Republic of Korea and your goal of a unified peninsula where all Koreans
미국은 모든 한국인이 평화롭게 거주하고 인간의 존엄성이 존중되며 민주주의가 확산되고 모두를 위한 기본권과 자유가 보장되는 통일 한국의 꿈을 지지한다는 설명입니다. 부시 전 대통령은 노 전 대통령이 자신의 목소리를 용기 있게 내는 강력한 지도자였다며 미국 대통령에게도 예외는 아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과 노 전 대통령 사이에도 의견 차이가 있었지만 그 어떤 차이점도 미국과 한국 관계의 중요성에 대한 공유된 믿음을 우선하는 것은 아니었다고 말했습니다. 부시 전 대통령은 자신과 노 전 대통령이 미한 동맹을 공고히 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노 전 대통령 임기 중 한국은 테러와의 전쟁에 참여한 중요한 동맹국이었으며 미국은 이라크의 자유수호 전쟁에 대한 한국의 기여를 잊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노 전 대통령과 기념비적인 새로운 자유무역협정을 협상하고 체결했다며 자유무역협정으로 양국 관계가 큰 도움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양국의 교류를 촉진하기 위해 한국을 비자 면제 프로그램에 포함시켰고 한국의 국제무대 위상을 인정하기 위해 주요 20개국 G20에 포함시켰다고 덧붙였습니다. 부시 전 대통령은 이날 출국 일정 때문에 추도사 낭독 후 노 전 대통령 묘역에 참배한 뒤 봉하마을을 떠났습니다. 앞서 노 전 대통령의 장남인 노건호 씨는 유가족을 대신해 인사말을 하면서 멀리서 찾아준 부시 전 대통령에게 특별히 감사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노 전 대통령이 부시 전 대통령의 지적 능력과 전략적 판단에 감탄하곤 했다고 말했습니다.
짚어야 할 것은 반드시 짚고 전략적 사안의 핵심을 놓치는 법이 없다며 경탄하시던 것을 제게 개인적으로 여러 번 말씀해 주시곤 하셨습니다.
노 씨는 부시 전 대통령과 노 전 대통령이 재임 기간 중 많은 일을 했다며 두 지도자가 함께 일하는 동안 미한 관계가 새로운 단계로 발전했다고 말했습니다. 부시 전 대통령은 이날 추도식 참석에 앞서 청와대에서 문재인 한국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문 대통령은 부시 전 대통령이 노 전 대통령 추도식에 참석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한 것에 감사한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께서 한미 동맹의 파트너였던 노무현 대통령의 10주기 추도식에 참석한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한미동맹의 공고함을 보여주는 아주 상징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문 대통령은 부시 전 대통령과 노 전 대통령이 함께 결정을 내렸던 미한 자유무역협정 FTA 체결과 북핵 6자회담 등이 미한동맹을 더 포괄적인 동맹으로 발전시켜 나가는데 큰 역할을 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자신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그 정신을 이어서 미한 동맹을 더 위대한 동맹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 긴밀하게 공조하고 있다며 부시 전 대통령도 미한 동맹의 발전을 위해서 계속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부시 전 대통령은 2001년부터 2009년까지 43대 미국 대통령으로 재직했고 노 전 대통령은 2003년부터 2008년까지 16대 대통령으로 재직했습니다. 두 지도자는 재임 기간 중 8차례 정상회담을 포함해 모두 10차례 만났고 미한 FTA와 한국군의 이라크 파병 등을 함께 추진했습니다. 서울에서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북한 정부가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폭군으로 부른 조 바이든 전 미국 부통령을 최고 존엄을 모독했다며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독재 우상화 정당화를 위해서 최고 존엄을 활용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은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1일 논평에서 조 바이든 전 미국 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최고 존엄을 모독했다고 비난했습니다. 민주당 대통령 선거 경선에 나선 바이든 전 부통령이 최근 유세에서 인간으로서 갖추어야 할 초보적인 품격도 갖추지 못한 속물의 궤변, 또 망발을 거리낌 없이 늘어놓았다고 주장한 겁니다. 바이든 부통령은 지난 18일 필라델피아 유세에서 우리가 블라디미르 푸틴과 김정은 같은 독재자와 폭군을 포용하는 국민이냐고 반문하며 트럼프 대통령은 그렇다고 말했었습니다.
Are we a nation that embraces dictators and tyrants like Putin and Kim Jong-un?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독재자와 폭군이란 말을 언급하지 않은 채 바이든 전 부통령을 지능지수가 모자라는 멍청이, 정신병자 등에 비유하며 거칠게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고 존엄을 모독하는 망발을 한 것은 참을 수 없는 엄중한 정치적 도발이라며 최고 존엄을 건드리는 자들에 대해서는 그가 누구든 절대로 용서치 않고 끝까지 계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 정부가 최고 존엄을 운운하며 미 대통령 등 국제 지도자들을 비난하는 모습은 이례적이진 않습니다. 북한 국방위원회는 과거 바락 오바마 전 대통령을 열대 수림 속에서 서식하는 원숭이라고 비난하는 등 인종차별적 발언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백악관은 당시 이런 비난에 대해 추하고 무례하며 역겹다며 논평할 가치조차 없다고 일축했었습니다. 북한 정부는 또 지난 2014년 줄리 비숍 당시 호주 외무장관이 BOA와의 인터뷰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자국민을 빈곤하게 만들고 학대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그가 지도자로서의 정당성을 주장할 수 없다고 한 발언을 겨냥해 최고 존엄을 모독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고 존엄을 모독한 비숍 장관에 대해 추호도 용납하지 않겠다고 협박했었습니다. 최고 존엄이란 김일성과 김정일, 김정은 등 북한에서 3대째 세습하는 최고 지도자들을 신격화하는 용어로 이에 대한 모독은 신성 모독과 같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하지만 이는 국제법은 물론 북한의 헌법과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리경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법제부장이 지난 9일 유엔 인권이사회의 보편적 정례 검토에서 한 발언입니다.
우리나라 사회주의 헌법에는 국민은 국가 사회생활이 모든 분야에서 누구나 다 같은 권리를 가진다는 데 대하여 규제되어 있으며
전문가들은 북한 당의 유일 영도 체계 확립의 10대 원칙이 헌법 위에 군림하고 있다며 김일성 김정일의 권위, 당의 권위를 절대화하며 결사옹위해야 한다는 게 대표적이라고 지적합니다.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도 최종 보고서에서 북한은 한 개인이 이끄는 일당 통치는 현 최고 지도자가 김일성주의, 김정일주의라고 일컫는 정교한 지도 이념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정의했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정부가 유년 시절부터 이런 사상을 주입시키고 공식 이념에 의심을 품는 모든 정치적, 종교적 의견을 억압해 지도 이념을 내재화시킨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통치는 개인의 기본적인 존엄과 권리를 최우선으로 하는 유엔의 세계인권선언과 배치되고 반인도적 범죄의 수단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일부 전문가들과 탈북민들은 북한의 최고 존엄 환상을 깨뜨려야 인권 개선은 물론 실질적인 비핵화도 달성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미 터프츠 대학의 이성윤 교수는 대표적인 예가 북한 임시정부 수립을 선포한 채 최고 존엄에 맞서는 자유조선 단체라며 이런 운동이 북한 변화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의 금기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정권을 절대로 도전할 정권에 대한 도전을 절대로 할 수 없다, 불가능하다라는 그 타부를 깨뜨렸다는 데 상당한 역사적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BOA 뉴스 이은경입니다.
Washington. 세계의 주요 뉴스를 간추려드리는 세계는 지금 시간입니다. 김현숙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떤 소식인가요?
예, 세계 최대 민주주의 선거라고 불리는 인도 총선에서 여당이 압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로써 나렌드라 모디 총리의 재집권도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 EU를 대표할 의원들을 선출하는 유럽의회 선거가 23일 영국과 네덜란드를 시작으로 나흘간의 대장정에 들어갔습니다. 미국 연방 1심 법원이 금융기관 두 곳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금융거래 명세를 제출하라는 연방의회 요구를 인정한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 세계는 지금 첫 소식은 인도로 가보겠습니다. 집권 여당이 총선에서 압도적으로 우세하군요.
그렇습니다. 23일 진행된 인도 총선 개표에서 집권당인 인도 국민당 BJP가 이끄는 여당 연합이 압도적인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네. 인도는 의원 내각제이기 때문에 다수당이 총리를 맡게 되는데요.
그렇죠.
이로써 나렌드라 모디 총리의 재집권도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
투표 결과가 나왔습니까?
예, 인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날 낮까지 집계한 결과를 보면 인도 국민당 BJP가 연방 하원 542석 가운데 299석을 차지해서 이미 과반을 석을 넘겼습니다.
그렇네요.
반면 제1야당인 인도 국민회의 INC는 50개 선거구에서만 앞서고 있습니다.
아, 인도 하원의 의석수가 500석이 넘는 거죠?
예, 인도의 하원 의석은 총 545석인데요. 예. 이 중 두 석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나머지 543석을 놓고 경쟁을 벌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이번 총선에서는 앞서 인도 남부 타밀나두주의 벨로르 선거구 투표가 취소되면서 542석을 놓고 경쟁을 벌였습니다.
네. 이번 총선은 여당과 야당 모두 다른 군소정당들과 연합해 나섰는데요.
네.
연합정당 성적도 여당 쪽이 더 앞섰나 보죠.
그렇습니다. BJP 주도의 정당 연합인 국민민주연합이 우위를 보이는 선거구는 약 350곳에 달하고요.
예.
야권연합인 통일진보연합이 우세한 선거구는 90여 곳에 그쳤습니다.
그렇다면 모디 총리의 재집권이 뭐 거의 기정사실화가 됐네요.
예, 그렇습니다. 모디 총리는 이날 트위터에 인도는 그래도 다시 승리한다라며 사실상 승리를 선언했고요.
네.
BJP도 이날 낮에 아직 개표가 끝나지 않았지만 압도적인 우세를 보이자 일치감치 승리를 선언했습니다.
인도는 총선을 치르는데 상당 시간이 걸린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무려 한 달이 넘게 진행됩니다. 지난달 18일에 시작해서 이달 19일까지 7차례 걸쳐서 실시가 됐습니다.
예.
인도는 중국에 이어서 세계 2위의 인구 대국인데요.
예.
중국의 대표 선거는 사실상 형식상 선거이기 때문에 인도 총선을 세계 최대 민주주의 선거라고들 말합니다.
네.
이 AP통신에 따르면 이번 총선에 참여한 유권자만도 6억 명에 달하는 걸로 나타났는데요. 전국에 설치된 투표소가 무려 100만 개가 넘습니다.
대단하네요.
예.
네. 그런데 모디 총리는 올해 초까지만 해도 지지율이 낮아서 걱정이었던 것 같은데요?
예, 맞습니다. 올해 초만 해도 재집권 전망이 밝지가 않았습니다. 실업률이 치솟고 농촌 빈곤 문제 등이 해소되지 않으면서 모디 총리의 든든한 지지층이었던 서민층의 불만이 고조됐기 때문입니다.
네. 모디 총리는 출신 때문에 인도 서민층의 지지를 받았다고 하죠.
예, 올해 68세인 모디 총리는 거리에서 차를 팔던 상인 출신으로
예?
구자라트주 총리를 거쳐서 2014년에 총리로 선출된 인물입니다. 자, 그래서 아직 신분제 질서가 엄격한 인도 사회에서 이 모디 총리는 입지전적인 인물로 통하는데요. 이번 총선에서 인도의 국민들은 또다시 인도 최고 명문가인 네루 간디 가문이 이끄는 인도 국민회 INC 대신에 모디 총리 의 BJP를 선택하며 모디 총리 손을 들어줬습니다. 네.
불과 몇 개월 전만 해도 민심이 등을 돌렸었는데 다시 네. 이 민심이 모아진 그 비결이 뭘까요?
예, 인도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힌두교 계층의 지지를 집중 공략하면서 이 모디 총리의 강력한 지도력을 부각시킨 것이 유권자들의 마음을 잡은 걸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예.
자, 여기에 지난 2월에 인도와는 오랜 앙숙 관계인 파키스탄과의 군사적 충돌 위기가 불거지면서 안정과 안보를 강조하며 이 인도 국민의 애국심을 집결시킨 것도 주요 요인이 됐다는 그런 관측이 나오고 네. 있습니다.
자, 이런저런 일 가운데 모디 총리가 이제 집권 2기를 열게 되는데 풀어야 될 숙제도 많죠?
맞습니다. 인도는 지금 심각한 경제 침체를 겪고 있습니다. 지난해 2분기 8%를 기록한 경제 성장률은 현재 7%대 초반으로 떨어져 있습니다.
예.
또 농촌과 서민층 부양, 일자리 창출 등 경제적인 문제는 물론이고 이번 총선 과정에서 나타난 힌두교와 이슬람 간의 반목, 또 계층 간의 갈등 문제도 풀어야 할 숙제로 보입니다.
네, 세계는 지금 이번에는 유럽으로 가보겠습니다. 유럽연합도 아주 중대한 선거를 치르는군요.
예, 유럽연합 EU가 23일 EU의 입법기관인 유럽의회를 구성할 의원 선출을 위한 투표에 돌입했습니다. 이번 유럽의회 선거에서는 751명의 의원을 뽑는데요. 23일 영국과 네덜란드를 시작으로 나흘간 진행됩니다.
네, 한 국가가 아니라 유럽연합 회원국 모두가 참여하는 선거인데 유권자도 어마어마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28개 회원국 4억 명 이상의 유권자가 앞으로 5년간 유럽연합을 대표할 의원들을 직접 뽑을 예정입니다.
4억 명이요. 4억 예. 명. 네.
이제 26일 나흘째 선거 규모가 가장 클 전망인데요. 이날은 프랑스와 독일, 이탈리아 등 21개국에서 선거를 치르게 됩니다. 개표는 26일 모든 회원국의 투표가 끝난 뒤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대단한 행사네요. 이번 선거에서 751명의 의원을 뽑는다고 하셨죠? 의석수는 어떻게 분배를 하는 겁니까?
예, 유럽연합의 헌법격인 리스본 조약에 따라서 인구 비례 등을 고려해 각국의 의석수를 분배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선거에서는 인구가 가장 많은 독일이 96석, 프랑스가 74석, 영국과 이탈리아가 각각 73석으로 그 뒤를 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국은 지금 유럽연합을 탈퇴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되는 건가요?
예. 하지만 영국의 유럽 탈퇴, 브렉시트가 지연되면서 이번 선거는 영국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영국이 예정대로 오는 10월 말에 탈퇴하게 되면 영국이 갖고 있는 73석은 인구 대비 의원수가 적었던 프랑스와 스페인 등으로 배분하기로 했습니다.
예. 뭐 얘기 나온 영국의 브렉시트 문제도 그렇고 유럽연합이 아주 큰 갈림길에 놓여 있다 이런 얘기들도 지금 나오고 있다고요?
예, 맞습니다. 1993년에 유럽연합이 출범한 후 유럽은 하나된 유럽을 추구해왔습니다. 하지만 지난 2016년 영국이 전격적으로 유럽연합 탈퇴를 선언하고 또 최근 유럽에 불고 있는 반난민 기류로 극우 포퓰리스트 정당이 꾸준히 지지 기반을 넓히면서 최대 위기를 맞고 있죠.
네.
자, 게다가 기후변화, 테러 문제, 경제 등 이 각국 간의 이견이 노출된 상황에서 치러지는 선거라고 하겠습니다. 네.
이번 선거 결과가 아무래도 차기 유럽연합 지도부 구성에 큰 영향을 미치겠죠?
예, 그렇습니다. 유럽연합은 지난 2014년부터 유럽의회 선거 결과와 EU 집행위원장 선출을 연기하고 있습니다.
네.
의회 선거에서 최다 의석을 차지한 정치 그룹의 대표가 EU 행정부 수반격인 집행위원장 후보 1순위가 됩니다.
아.
예, EU 회원국 정상들의 모임인 EU 정상회의는 선거 종료 이틀 후인 오늘 28일에 모임을 갖고 집행위원장 위원장 추천 문제에 대해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자, 어떤 지도부가 들어서냐에 따라서 앞으로 5년간의 EU의 정치 지형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끝으로 미국 국내 소식 보겠습니다. 최근 민주당과 트럼프 대통령 사이에 의회 조사를 두고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어제 나온 소식은 민주당이 유리한 소식인가요?
예, 22일 뉴욕 연방지법에서 판결이 하나 나왔습니다. 자, 이 법원의 에드가르더 라모스 판사는 금융기관 도이체방크 그리고 캐피털원과 트럼프 대통령 사이에 금융거래 명세를 제출하려는 이 연방의회 요구를 막아달라는 트럼프 대통령 측의 요청을 기각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민주당이 트럼프 대통령과 관련해서 진행하는 조사와 관련이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연방하원금융위원회와 정보위원회가 지난 4월에 이 도이체방크와 캐피털원 측의 소환장을 발부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의 금융거래 명세를 달라고 요구를 했던 거죠.
예.
자,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 측에서 이를 막아달라고 소송을 냈는데 이 소송에 대한 1심 판결이 나온 겁니다. 참고로 하원 금융위와 정보위는 하원 다수당인 민주당이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네. 금융위, 정보위, 왜 대통령의 금융거래 명세를 요구한 건가요?
예, 트럼프 대통령과 러시아 등 외부 세력 사이에 수상한 거래가 있었는지 또 돈세탁이 있었는지를 조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네.
특히 외부 세력이 금융거래를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 측에 부당한 영향을 미쳤는지 조사를 하겠다는 건데요.
네.
민주당 소속인 맥신 월터스 하원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소환장을 발부하면서 미국 금융제도가 불법적인 목적에 이용됐을지 모른다며 대통령과 측근들이 불법 행위에 연루됐을 가능성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네. 판사가 트럼프 대통령 측의 요청을 기각한 이유는 어떻게 들었습니까?
예, 정보위와 금융위가 소환장 발부가 적법한 입법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예.
이 라모스 판사는 그러면서 금융거래 명세 요구가 불법이고 헌법에 어긋난다는 트럼프 대통령 측의 요구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해당 의회의 조사가 합법적이다 이런 얘기죠?
그렇습니다. 대통령 변호인 측은 변론 과정에서 위원회 소환에 따르는 것이 의회가 어떤 문제와 관련해서 아무 때나 누구에게라도 소환장을 발부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네네. 한편 의회 측 변호인은 대통령 측에서 소환장 집행을 막아달라고 소송해낸 건 최근 일세기간 연방대법원 판결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자, 이제 1심 판결이 났는데 그러면 도이체뱅크와 캐피탈원이 의회 요구에 따라서 그 자료를 제출해야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트럼프 대통령 측이 2심 법원에 항소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예.
민주당은 또 트럼프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소유한 회사의 세금 보고 내역도 입수하려고 시도를 하고 있는데요. 예. 이와 관련해서 22일 날은 뉴욕주에서 또 눈길을 끄는 그런 소식이 나왔어요.
예, 민주당이 다수당인 뉴욕주의회가 트럼프 대통령의 주 세금 보고 내역을 볼 수 있게 한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예.
앤드루 코모 주지사는 해당 법안을 검토한 뒤에 서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법안이 트럼프 대통령을 지목해서 만들어진 건가요?
아닙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콕 찍어서 만든 법안은 아니고요. 적법한 이유가 있을 때 주의회 상임위가 선출직 고위공직자의 세금 보고 명세를 볼 수 있게 한 겁니다.
네네.
트럼프 대통령도 선출직 고위공직자니까 이 법안에 적용 대상이 되는 거죠.
네. 민주당 지도부가 어제 백악관에서 사회기반 시설 확충 방안을 논의하려고 트럼프 대통령을 만났는데 이 만남이 또 논란이 되고 있어요.
예, 트럼프 대통령이 만남을 3분 만에 끝내버렸습니다.
예.
그러고 나서 바로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들에게 민주당을 강하게 또 비난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예, 민주당 소속인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백악관에 가기 전에 한 말이 사단이었습니다. 펠로시 의장은 22일 오전 민주당 의원들과 비공개 회의를 한 뒤에 기자들에게 트럼프 대통령이 각종 의혹과 관련해 사실을 숨기는 데 관여하고 있다. 이렇게 비난을 한 겁니다.
네. 이 말에 트럼프 대통령이 결코 반길 수가 없었겠는데요.
예. 자,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펠로시 의장에게 이런 상황에서는 논의할 수 없다 하면서 회의장을 막차고 나간 겁니다.
네. 민주당 쪽 반응은 어떻습니까?
펠로시 의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사회 기반 시설 확충 문제를 논의할 기회를 놓쳤다고 밝혔습니다. 펠로시 의장은 또 이날 오후 다른 행사에 나와서 현재 진행되는 의회 조사를 트럼프 대통령이 방해하고 있다며 이런 게 다 탄핵감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김현숙 기자였습니다.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북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내일 평안남북도 맑겠습니다. 평양의 아침 최저기온은 16도, 낮 최고 33도. 신의주 아침 기온 14도, 낮 기온은 25도입니다. 중강 아침 최저 10도, 낮에는 33도, 강계는 낮 기온이 3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황해도 지역 맑겠습니다. 해주 아침 최저 15도, 낮 최고 24도, 사리원은 아침 15도, 낮 기온은 31도로 예보되어 있습니다. 함경 남북도도 맑은 날씨입니다. 함흥의 아침 최저는 13도, 낮 최고 29도, 해산 아침 8도, 낮 최고 33도, 원산은 아침 기온 16도, 낮 기온 30도로 예보되어 있습니다. 동해상, 서해상 모두 맑겠습니다. 물결은 동해 북부 해상이 0.5에서 2m, 서해 북부 해상은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5월 23일 목요일 VOA 저녁방송 순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뒤에는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뉴스 투데이 진행의 도성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뷰오의 저녁 방송 마감 뉴스입니다. 오는 25일부터 나흘 동안 일본을 국빈 방문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본 현지에서 매우 흥미로운 발표를 할 것이라고 미 행정부 고위 관계자가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미일 새로운 무역 합의를 내놓는 것이냐는 질문에 이번 방문은 무역에 초점을 두는 게 아니라 새로운 레이와 시대를 기념하는 일정이라고 어제 전화회견에서 설명했습니다. 일본은 이달 나루히토 새 천황 즉위와 함께 레이와 연호를 시행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레이와 시대 일본의 첫 국빈으로서 미국과 일본의 동맹이 어느 때보다 강함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방문을 진행할 것이라고 이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 도착 다음 날인 26일 아베 신조 총리와 만나 환담하고 스모 경기를 함께 관람할 예정입니다. 이튿날 나루히토 천황과 황후를 만난 뒤 아베 총리와 공식 정상회담을 진행합니다. 회담 의제에 대해 미국 정부 관계자는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구상의 기반을 공유하는 가운데 안보와 번영, 규칙에 입각한 국제질서를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일본 언론은 양국 간 새 무역협정 체결을 이번 정상회담의 핵심 안건으로 꼽으면서 일본인 납북자 문제 등에 대해서도 정상 간 의견을 나눌 것으로 관측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지난 21일 워싱턴에서 열린 미일 무역협상 실무협의에서 농산물 시장을 개방하라고 일본 측에 거듭 요구했습니다. 미국은 평화와 인간 존엄, 민주주의가 확산하고 기본권과 자유가 보장되는 통일한국의 꿈을 지지한다고 조지 W. 부시 전 미국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한국을 방문한 부시 전 대통령은 오늘 경상남도 김해 봉화마을에서 열린 노무현 전 한국 대통령 10주기 추도식에서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부시 전 대통령은 자신의 재임 기간에 대한민국은 테러와의 전쟁에 참여해준 중요한 동맹국이었다고 밝히고 미국은 이라크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전쟁에 한국이 기여했다는 점을 잊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부시 전 대통령은 또한 자신과 노무현 전 대통령이 기념비적인 새 자유무역협정을 협상하고 체결했다고 강조하고 양국은 최대 교역국들로서 서로에 크게 의지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당시 미국 정부는 한국을 비자 면제 프로그램에 포함하고 주요 20개국 G20에도 합류시켰다고 소개했습니다. 이어서 부시 전 대통령은 한국의 인권에 대한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전이 경계선을 넘어 북한까지 전달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부시 전 대통령은 이날 추도식에 앞서 청와대를 방문, 문재인 한국 대통령을 면담했습니다. 국제적으로 생산과 사용이 금지된 프레온 가스, CFC-11 가스가 중국에서 매년 수천 톤씩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CFC-11은 오존층을 파괴해서 지구 생태계를 교란하는 물질입니다. 미국 매사추세츠 공과대학과 영국 브리스톨대학교, 한국의 경북대학교 연구팀은 이 같은 사실을 공동 확인해서 학술 전문지 네이처 오늘자에 게재했습니다. 연구팀은 상둥성과 허베이성 등 중국 동부 지역에서 2013년 이후 연간 7,000톤의 CFC-11 가스가 배출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중국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전 세계 CFC-11 배출 증가분의 40%에서 60%까지 책임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1987년 몬트리올 의정서 체결을 시작으로 선진국들 사이에서는 CFC-11 감축움직임이 일어났습니다. 1989년 의정서가 발효된 데 따라 1990년대 중반부터 대기 중 CFC-11 가스의 농도가 지속적으로 감소했고 2011년을 기점으로 중국을 포함한 개발도상국에서도 생산과 사용이 전면 금지됐습니다. 미 해군 함정 두 척이 중국과 타이완 사이에 있는 타이완 해협을 통과했다고 미군 당국이 오늘 밝혔습니다. 미 7함대 대변인 클레이도스 중령은 자유로운 공역 통행을 보장한 국제법에 의거해서 미사일 장착 구축함인 프레블함과 군용 유조선 월터 S 딜함이 항행의 자유작전을 수행했다고 말했습니다. 도스 대변인은 이번 작전이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에 대한 미국의 약속을 보여준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이란 말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의 아시아 정책 기조를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지금까지 VOA 저녁방송 마감 뉴스 들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저녁방송을 들으셨습니다. 저녁방송은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32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320, 12045, 12080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새벽 방송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VOA 아침 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